조선으로 떠나는
여행.
1392년 개국해 태조 이성계부터 1910년 순종까지 총 27명의 왕을 배출한 조선. 500여 년 동안 이어진 조선은 세계사에서 유례가 드문 장기존속 왕조인데요. 27명의 임금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조미래 방송원과 함께 조선으로 떠나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조선의 제10대 왕 연산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은 조선의 어느 시점으로 떠나가 보나요?
오늘은 조선의 11번째 왕 중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네.
중종은 조선의 아홉 번째 왕 성종과 정현왕후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성종에게는 총 3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은 일찍 죽었고 두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조선의 열 번째 왕 연산군이고 세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11번째 왕 중종이 돼요.
네, 조선의 11번째 왕 연산군은 언론을 탄압하고 제멋대로 정치를 하고 또 기생과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고 이러한 연산군의 폭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신하들이 결국 연산군을 내쫓았죠.
네, 그 사건이 바로 1506년에 발생한 중종 반정이죠.
네.
여기서 반정이란 돌이킬 반, 바를 정자를 써서 올바른 정치로 되돌린다라는 뜻이 돼요.
네.
이는 신하들이 왕을 쫓아낸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연산군은 왕자리에서 쫓겨났고 그 뒤를 이어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이 왕자리에 올랐고 그가 바로 중종이에요.
네, 연산군이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나라가 많이 불안정한 상태였을 것 같은데 중종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지 중종 때 정치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그런데 중종은 준비된 왕이 아니었어요. 일단 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왕세자 수업을 정식으로 받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연산군이 왕위에 있는 동안은 괜히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조용히 숨어 지내기만 했거든요.
네, 그랬겠네요. 이 중종 반정으로 인해서 거의 신하들에게 떠밀려서 왕자리에 올랐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중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주도권을 잡고 있던 사람은 중종이 아니라 중종 반정을 주도했던 신하들이었어요.
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박원종과 성희안이라는 신하가 있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얘기해 볼게요.
네.
박원종은 조선의 아홉 번째 왕 성종의 형 월산대군의 처남이에요.
네.
연산군이 월산대군의 부인, 즉 박원종의 누나를 욕보인 사건이 있었고 그는 연산군에게 언젠가 복수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다음으로 성희안은 연산군이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을 비판하며 이에 관한 시를 지었다가 관직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네.
그 역시 연산군에 대해 불만은 품고 있었죠. 이렇게 연산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이 중종 반정을 주도한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뭐 이런 개인적인 불만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연산군의 폭정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중종 반정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네, 중종은 이렇게 신하들이 주도한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올랐고 그러한 반정 세력들 때문에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한 중종에게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기회가 찾아오게 돼요. 바로 반정을 주도한 주요 인물들이 모두 사망하게 되면서 중종 역시 그러한 신하들의 그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당시 기득권 세력은 흥국파였어요. 중종은 그러한 흥국파를 견제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어요.
네, 기득권을 계속 흥국파가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조선 건국을 주도한 사람, 왕자의 난에 가담해 태종이 왕이 되는 것을 도운 사람, 계유정난에 가담해 세조가 왕이 되는 것을 도운 사람들 모두 흥국파에 속하죠. 이렇게 조선 건국 때부터 이들 흥국파가 중앙 관직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으면서 아주 기득권을 꽉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흥국파는 특히 조선의 일곱 번째 왕 세조와 여덟 번째 왕 예조 때 집권 세력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돼요.
네.
조선의 아홉 번째 왕 성종 때에는 훈구파에 대립하는 세력으로 지방의 살인파가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훈구파 세력이 잠시 주춤하게 되었지만 조선의 열 번째 왕 연산군대에 살인이 화를 입는 사화라는 사건이 두 번 발생하면서 살인들이 중앙에서 쫓겨나고 다시 훈구파가 그 자리를 장악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중종 때에는 훈구파가 정치를 장악하고 있었고 중종이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훈구파를 견제할 다른 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훈구파를 견제할 세력이라면 이 중종이 다시 살림 세력을 등용한 건가요?
네, 그렇죠. 중종이 생각하기에 기존의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은 살림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중종은 조광조로 대표되는 신진 살림 세력들을 등용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어요.
조광조라면은 많이 들어본 이름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조광조는 조선시대의 유명한 개혁가로 평가되거든요. 조광조는 모범적인 유학자였고 과거 시험에서도 장원 급제하여 중앙광직에 진출해요.
네.
당시 중앙광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던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일은 정말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수십 년을 공부해도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그런데 조광조는 이러한 과거 시험에 무려 1등으로 합격한 거죠.
정말 똑똑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현명한 조광조가 어떤 개혁 정치를 펼쳤는지 궁금해집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리사가 부릅니다. 출. 네, 리사의 출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광조가 행한 개혁 어땠나요?
일단 굉장히 급진적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조광조는 살인파에 속하고 이 살인파 학자들은 성리학, 유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조광조의 개혁 정치 핵심은 성리학에서 추구하는 유교적 이상 정치, 도덕 정치의 실현이었어요. 그가 꿈꾼 사회는 왕이 왕도 정치, 즉 덕으로서 어진 정치를 펼치고 성리학적 이념에 기반한 교화가 백성들에게 두루두루 미치는 사회였어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가 추진한 대표적인 개혁 정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어요. 소격서 폐지, 현량과 실시, 위훈 삭제예요. 먼저 소격서 폐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소격서란 도교와 관련된 국가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이에요. 여기서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일종의 의례를 주관했어요. 사극 드라마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장면인데 오랜 기간 나라에 가뭄이 들었을 때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국가 차원에서 지내기도 했어요.
네.
조광조는 살인파에 속하고 이들은 훈구파와 달리 다른 종교, 다른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지 않았어요. 살인파에서는 성리학, 유학 이외의 모든 학문을 배척했고 그래서 불교와 도교도 모두 억압했거든요.
네.
여기서 도교는 무위자연과 신선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의 민족 종교예요.
네. 그래도 소격서는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국가 차원의 의식을 공식적으로 행했던 기관인데 이곳의 폐지를 주장한 것만 봐도 정말 그가 급진적인 개혁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광조는 그가 보았을 때 성리학적 정치 이념에 반하는 것은 모두 폐지하여 조선을 진정한 유교 국가로 만들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개혁으로 현량과 실시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현량과란 일종의 추천 제도를 말해요. 우선 추천을 통해서 사람들을 추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른 후에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예요.
네.
아까도 말했다시피 조선시대에 중앙관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과거 시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조광조가 생각하기에 당시 과거 제도만으로는 현명하고 어진 인물을 등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는 과거 제도와 현량과 제도를 함께 시행해야 할 것을 주장했어요.
자신은 막상 과거 시험에 1등으로 합격해서 중앙관직에 진출을 했는데 이런 제안을 하다니까 좀 의아해요.
그렇죠. 그런데 조광조가 자신과 뜻이 맞는 사림 세력들과 함께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실시한 것이라 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과거 시험에 합격자들의 다수가 중앙 관직을 꿰차고 있던 훈구파의 자녀들이었거든요.
네. 당시 훈구파와 그 일가는 중앙에 있었고 사림파와 그 일가는 지방에 있었는데 뭔가 과거 시험에 대한 정보나 최근 경향 같은 걸 파악하기에는 중앙에 있는 게 좀 유리했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광조가 새롭게 실시한 이 현량과를 통해서는 상대적으로 사림들이 많이 등용되었어요.
네.
이렇게 중앙관직으로 진출한 사림들은 주로 언론기구인 3사에서 근무했어요. 여기서 3사란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 세 개의 언론기관을 가리켜요.
네.
사헌부에서는 관리들을 감시하고 사관원에서는 왕의 잘못을 비판하고 홍문관에서는 왕과 토론을 하는 경연을 주관하는 학술적인 일을 담당했어요. 이 3사는 왕권 및 신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했죠.
이 현량과를 통해 대거 등용된 사림들은 훈구파를 견제했을 거고요. 언론기관에 진출한 사림들은 왕권과 신권 모두를 견제하는 역할도 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림들이 훈구파와 중종 모두에게 그다지 반가운 존재는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중종은 기존의 기득권 세력인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사림을 등용한 것인데 그들은 성리학에 입각하여 왕권을 견제하고 왕에게 도덕적으로 완벽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고 왕과 신하가 함께 국정을 논하는 경연을 활성화시키고 왕을 계속 교육시키고자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왕의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사실 조광조가 소격서 폐지, 현량과 실시 등의 급진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중종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러한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왕의 입지를 약화시킨다는 것을 중종도 느끼고 있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불만이 점차 쌓여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홍구파들도 조광조를 필두로 한 살인파의 급진적 개혁 정치에 불만이 있었을 것 같고 중종 역시 이에 대해 불만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마냥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살인들이 화를 입는 사건, 사화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이 제거되어요.
네, 사림들이 화를 입는 사건, 사화가 총 4번 일어났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화인 무호사화와 갑자사화가 연산군 때에 발생을 했고 세 번째 사화가 바로 중종 때에 발생을 하는군요.
네, 이 중종 때에 발생한 사화는 기묘년에 발생한 사화라고 해서 기묘사화라고 불려요.
네.
이 사건은 결정적으로 위훈삭제가 발단이 되어 나타나게 돼요. 위훈삭제란 거짓 위, 공로 훈자를 써서 공로를 세우지 않았는데도 훈장을 받아서 공신이 된 사람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의미예요.
네.
당시 중종 반정 때 공을 세우지 않은 사람들도 공신이 된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네.
조광조는 그러한 가짜 공신들이 받은 토지나 관직을 몰수함으로써 기존 기득권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 공신 세력들은 대부분 훈구파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훈구파에게 그런 조광조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겠어요.
맞아요. 이 위훈삭제 사건이 훈구파의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되는 발단이 되긴 했지만 이 외에도 훈구파는 조광조가 행한 다른 개혁 정치들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고 있었어요.
네.
조광조는 향촌사회의 자치규범인 향약을 지방에 보급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사림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성리학적 이념을 담은 책인 소학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지방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바치는 제도의 폐단을 바로잡고 토지의 집중을 완화하고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하여 부유층의 재산 확대를 막는 등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단행했고 이는 훈구파에게 위협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훈구파는 조광조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게 돼요. 그러한 계획 중 하나가 바로 주초위왕 사건이에요.
네, 이 주초위왕 사건이 정말 유명하죠. 나뭇잎에 꿀로 주초위왕이라고 써서 벌레가 글씨 부분을 갉아먹게 한 뒤에 왕에게 보여준 사건이잖아요. 이 한자 주와 초를 합하면 조가 되니까 이 주초위의 왕이란 조씨가 왕이 된다라는 뜻이 되죠. 여기서 그 조씨는 바로 조광조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네, 정확해요. 이것 외에도 훈구파는 중종에게 조광조에 대한 모함을 지속적으로 하여 중종이 조광조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중종은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 살림 세력들을 유배 보내고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렸어요. 이 사건을 바로 1519년에 일어난 기묘사화라고 해요.
네, 또다시 훈구파의 승리로 끝이 나네요. 중종이 훈구파의 그러한 거짓된 모함에 넘어간 이유가 아마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고 자신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조광조와 살림 세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네, 조광조 및 살림 세력에 대한 훈구파와 조광조의 불만이 맞아 떨어져서 기묘사화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묘사화는 젊은 신진살림 세력들이 개혁을 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살림들은 중앙에서 다시 쫓겨나서 지방으로 가게 되고 이후 훈구파가 다시 중앙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네.
중종과 조광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충분할 것 같고 이제 중종의 부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중종에게는 총 3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단경왕후 신 씨, 장경왕후 윤 씨, 문정왕후 윤 씨예요. 먼저 첫 번째 부인 단경왕후 신 씨는 연산군의 처남의 딸로 중종이 왕이 되기 이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연산군이 중종 반정으로 왕위에 쫓겨났기 때문에 이 연산군의 측근에 해당하는 단경왕후 신 씨 역시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게 돼요.
네.
이 단경왕후 신 씨와 관련해서는 인왕산 치마바위 전설이라는 게 전해져요.
네, 인왕산 치마바위 전설이라면 들어본 적이 있는데 왕비 자리에서 쫓겨난 단경왕후가 중종을 그리워하면서 궁궐과 마주한 인왕산 바위에 자신의 치마를 펼쳐놨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단경왕후는 인왕산 부근 사직골이라는 곳으로 쫓겨났어요. 중종이 부인을 잊을 수 없어서 궁궐 내 연못인 경회루에 올라 인왕산을 바라보곤 했고 이를 전해 듣게 된 단경왕후가 자신이 입던 붉은 치마를 경해루가 보이는 바위에 걸쳐놓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바위를 치마바위라 부르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된 전설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사실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단경왕후가 왕비 자리에서 쫓겨난 직후 중종은 바로 새 왕비를 맞이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중종의 둘째 부인과 셋째 부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중종의 둘째 부인 장경왕후 윤 씨는 조선의 제12대 임금 인종을 낳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장경왕후는 아들 인종을 낳은 뒤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맞이한 부인이 바로 그 유명한 문정왕후 윤 씨인데 13대 임금 명종을 낳은 사람이에요.
네.
이 문정왕후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수렴청정을 하면서 마음껏 권력 행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중종의 아들들, 조선의 12번째 임금 인종과 13번째 임금 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오늘 이렇게 11번째 왕 중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